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선수가 경기를 잘 치르려면 먼저 규칙을 잘 알아야 된다. 선수가 경기를 잘 치르려면 먼저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6장에서 8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든지 당연히 그 소속된 곳의 그 가치와 약속들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회 어느 곳 어디를 가든지 그게 상식인데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될 때는 뭔가 다르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속되면 알아야 되는 그 소속된 곳의 약속과 가치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뒷전이고 그저 전에 듣는 말에 만족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알아야 되는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대부분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떤 종교 집단 속에 속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차분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성도로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걸알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셨고요. 초대되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직접 십계명, 하늘나라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 그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빛된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 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 기둥을 깎아 만든 그들의 아세라 여신상을 찍고 그들의 신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이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이 종살이 하던 땅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시고 강한 팔을 뻗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계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본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모두 지켜 행하십시오. 자, 이런 말씀은요, 사실 그 시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믿음의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강한 족속인 그 아낙, 그 거인족 자손들을 직접 멸하셔서 저들이 이제 바로 순종하는 우리,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엎드려지게 하고 쫓아내 버릴 거다. 그들을 멸할 거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실 거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승리나 좋은 기회들이든 그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7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장 7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한 거는 여러분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이스라엘이 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스스로 죄를 고집하며 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 때문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심판하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나마 삶이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죄를 고집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의 옳은 행실이나 나의 의로 능력으로 말미암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또한 바른 것을 안다고 해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우리들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또 인간인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9장 6절.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나를 인정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알아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모세가 뭘 말합니까? 그 목이 곧은 이 잘 변하지 않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그 의도로 과거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시내산까지 와서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 놓고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저들에게 익숙했던 이집트의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불과 그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40일 뒤였어요. 그 십계명의 언약을 맺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40일 만에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변질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지금 내가 처한 그 이집트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보다 조금 좀 괜찮고 안전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형편이 좀 여러 가지로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 풍요는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는요 사람을 쉽게 변질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기 일쑤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정말 각박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풍요가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자기 안락을 찾아서 조금 더, 5분만 더, 이 뭐 집 하나만 더, 좋은 차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자기를 보다 더 높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결국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속에서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을 다 시내산에서 받고 그 특별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육 속에 그들이 이제 배워서 다 안다고 해놓고 막상 이제 그 사명의 현장, 그 현실에 가서는 어떻겠어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땅은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 엄벌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9장 24절 뭐래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이 곱고 굳은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욕심을 고집하고 끝까지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고 인간은 그 양심과 자연과 여러 통로를 통해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이걸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세요. 구원을 받자마자 지금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됐고 직접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고 있는 것, 이게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꾸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뭐 더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함부로 떠들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순식간에 배신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죠. 뭐 내 남대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럼 말씀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주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고 교만이고 죄악인 거예요. 핑계와 변명, 욕심, 불순종도 다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의 습관과 고집으로 여전히 뻣뻣한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라도 교만하게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사도바울처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쳐 복종시킨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겸손케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9장에서 그 후세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라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히 난 이 길을 걷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장에서도 계속해서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앞에 대부분 거의 3분의 1은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계속된 욕심을 따르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 오직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까지 세워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갈 때 축복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만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자신이 중보자가 돼서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이 백성들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역사, 그게 이제 그 과거 시내산 밑에 있었던 역사니까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서 멸망에 이르는 일들이 이 백성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2세대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틈만 나면 목을 곧게 세우는 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그러니까 무능함이 아니에요. 교만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주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만 하면 욕심을 따라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어서 살만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오늘날 많은 그 유명했던 목사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초반기 그 간절함 속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해 뭐 치유의 은사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자기들을 통해 나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는데 근데 어떡한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목사라고 말하는데도 목사고 선교사고 뭐 누구 간에 전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내가 먼저 교만해지는 게 일수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거는요, 집에만 놓고 다녀서 장식품이 아니에요. 또 요즘엔 폰에다 놓고 다니잖아요. 폰. 예? 우리 전화기 하나에만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마음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신 사명대로 살겠죠. 세상을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애국인과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함께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이 인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넘쳐나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야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11장은 6장부터 이제 반복되어 왔던 그 내용의 어떤 결론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행하신 기적적인 이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마음 중심으로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키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렸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순종이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순종할 때 강한 나라가 되며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 줍니다. 성공과 승리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시작하면서 외친 모세의 절규예요. 이 생명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감으로 60만 명을 잃게 된 그 현장을 봤던 모세의 안타까운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최고의 일, 최후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명령의 그 중요성을 모세가 계속 말하는데 성도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시내산 법도와 그 규례를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뭘 알아야 살지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시대 속의 성도들의 문제는요, 그 열심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그 구약의 옛날 얘기야.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사제들, 무상의 욕심들로 가득 찬 말들. 복술과 발람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으신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 염려하지 말고 이제 시내산 약속을 통해 했던 우리의 사명을 너희가 잘 해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된 삶이 될 거다. 만사형통의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에 지극정성을 바친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정성을 듬뿍 담은 그런 기원하는 마음과 지극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순종에 있다.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들에게 되게 이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과 이 성도의 살아갈 이 도리와 이 분명한 핵심을 말하는 이 심정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만나서 보낼 받은 우리 시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개척하며 결국 그런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겨 이 말씀과 역사를 읽는 자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열심과 지극정성의 마음만 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의 소설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 운동 규칙도 모르고 경기 규칙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경기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저 열심히 하면 그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이전에 그 경기의 규칙과 약속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그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얼만큼 더 바른 기술, 창의적인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법도고 규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심판의 자리로 떨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중보가 없었다면 이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날 끝났을 거예요.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모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회개, 그걸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원래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뉘우치고 후회하기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죄로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원래 약속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돌아왔다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바른 회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이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고 나아갈 바가 되게 하는 그런 약속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길과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란 그저 뉘우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길로 돌아 나와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그리고 부지런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집의 약속과 규칙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